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협상 대표들이 오늘 뉴욕에서 미 유럽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미 유럽 자유무역 협정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미국-유럽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천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정 반대론자들은 대기업체들의 이윤만 강화시켜 식품과 안전 기준은 낮아지고 각국 현행법에 우선하는 협정 내용으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독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유럽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3%로 찬성 30%를 압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문 중 파키스탄 서부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카스까지 3,000km를 도로와 철도로 잇는 46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경제 회랑 건설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위안급 41형 디젤 잠수함 8척을 450억 달러에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방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주석은 내일 파키스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뒤 아프리카 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둥회의 60주년을 맞아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엽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와 반둥회의 60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비동맹 운동을 표방한 지난 1955년에 제1차 반둥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이 행사는 독립과 자주, 비동맹, 제3세계 협력 등 반둥회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의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106개 나라, 16개 참관국, 또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시칠리아 섬 해상에서 어제 침몰한 이민 선박 탑승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수색 작업에 한창입니다. 시리아 이민자들을 태운 이 선박에는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모두 98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박은 터키를 출발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위험한 항해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리비아 해상에서는 어제 또 다른 이민 선박이 침몰해 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어제 밤까지 28명을 구조하고 24구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들은 대부분 20m 해저에 가라앉은 선박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중해를 통한 이민길에 나섰다 사망한 난민은 1,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9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오늘 유엔 차량이 이슬람반군 알샤바브의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소말리아 북부 푼틀랜드 지역의 가로에 마을에서 유엔 시설로 향하던 버스를 겨냥했다고 소말리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알샤바브가 최근 사흘간 국제기구를 겨냥해버린 세 번째 공격입니다. 알샤바브는 어제도 남부 레고 마을에 폭탄 공격을 가해 부룬디 출신의 아프리카연합평화유지군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북부 이르빌 주재 미국 영사관 앞에서 지난주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해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이라크 내 쿠르드족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안보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테러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용의자를 구금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영사관 인근 상가 단지 앞에서 발생한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인터넷에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북한은 개성공단 업체들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 지급 마감일을 오늘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8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인권 문제를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인지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준다며 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해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외에 심각한 인권 침해 역시 새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명시해 모종의 인권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에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으나 새 행정명령에 근거한 실질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ose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must be held accountable as called for in the final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촉구한 대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이 오늘까지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임금 지급 기한을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일 개성공단을 찾은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임금 지급 마감을 당초 20일에서 오는 24일로 나흘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봐서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며 이 기간 중에는 연체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을 맞아 기존 수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임금 인상분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기업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약서 제출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기업에 알려드렸던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하여튼 기존 최저임금 70.35달러를 최저임금을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라라는 현재 그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뭐 추가 어떤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오는 24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북측의 일방적인 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그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동 규정 등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24일 끝남에 따라 남북 간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남북은 지난 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발사 훈련으로 대남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오는 25일 건군절 등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전차와 포병 전력 등을 집결시켜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를 북한이 국가급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일 징후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보고 내용입니다.
특히 적군의 설립일 등을 계기로 대규모 화력시범과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는 등 군사적 긴장과 대남 심리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또 서해안 북쪽 도서지역에서도 북한이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포병과 해안포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서해 접촉해역에서는 경비함 전진 배치와 포병 사격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과 중국 어선이 지난해보다 4배 급증한 500여 척으로 파악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북한 함정과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풍선을 띄우는 지역에서 고사총과 포병 등의 타격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단기간의 준비만으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훈련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상군 위주의 강도 높은 동계 훈련으로 전면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미화 약 8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타격을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체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2016년에서 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은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미화 약 2,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파괴하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킬체인 전력 확보를 위해 55억 6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중기 계획보다 약 2억 8천만 달러를 늘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은 또 다목적 실용위성과 신형 탐지 레이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항만 감시 체계 등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체계 전력 확보를 위해선 지난 계획보다 3억 7천만 달러 늘어난 약 25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KAMD 체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들로 구성됩니다. 한국 군 당국이 이처럼 킬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지난 중기 계획보다 늘린 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재정 투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임박했고 거의 뭐 미국 쪽에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아주 위중하게 보는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 재원 투입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핵으로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야 되는데 그것이 KAMD고 킬체인인데 이제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한국군은 아울러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F-35A 스텔스기와 다목적 정밀 유도 확산탄 등 공중 정밀 타격 전력 확보에도 약 112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사이버 모의 훈련장을 구축하고 사이버 공격 무기도 개발한다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 개선에 약 12억 달러를 배정해 오는 2017년 상병 월급을 181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워싱턴에서 만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3자 안보 토의를 열고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보도문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또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의 발효를 환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효율적으로 공유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성과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등 국제법을 준수하며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주권 존중에 대해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등 방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인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 연합뉴스에 미국과 일본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달 말 외교 국방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3자 안보 토의엔 류재승 실장을 비롯해 미국에선 데이비스 이어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일본에선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우주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에 호응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박현수 부소장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소장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토대에서 러시아 등 다른 나라나 외국 기관들과 우주 개발을 위한 사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북러 친선회를 계기로 두 나라가 우주 탐사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소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지구 관측과 통신용 위성을 만들고 있다며 천연자원과 일기예보 연구를 위해 위성을 많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핵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협력 추진이 핵 전력을 강화하려는 장기적 포석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우주 개발 분야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위성 분야로 예를 들어 위치 추적을 하는 GPS 위성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대응에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 추진은 이런 군사 전략적 고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 실질적인 협력으로까지 나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설사 협력에 나서더라도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선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북한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북한이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은연중에 과시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압박 공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북한은 여기에 그 고립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과시한다 뭐 이래 볼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들은 러시아나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엔 반대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주장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러 간 협력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시범단의 구성원과 공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중순 러시아에서 첫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18명의 북한 시범단이 참가한다고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TF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와 체코 선수 각각 2명씩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다음 달 8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를 거쳐 9일 첼랴빈스크에 도착할 예정이며 12일 대회 개막식 무대에 설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지난 14일 최종 참가자 명단을 명시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와 현재 러시아 입국 비자 수속을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ITF 국제대회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태권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체코 선수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연 시간이 15분으로 한정돼 있어 22명의 구성원 모두 충분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WTF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북한 선수들을 비롯한 ITF 소속 인사들이 참가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웅 ITF 총재도 선수들과 함께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마침 대회 개막 사흘 전 모스크바에서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가 열리고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고 러시아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웅 총재의 동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장웅 ITF 총재는 지난 2월 6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정원 WTF 총재가 지난해 11월 12일 이메일을 통해 초청 의사를 밝힌 뒤 올해 1월 초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재와 장 총재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만나 두 연맹의 발전적 협력을 약속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총 4개 항으로 이뤄진 의정서에는 상호 인정과 존중, 상대방 대회 교차 출전,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추진, 그리고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의 합의 사안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두 연맹의 이번 공동무대 마련은 의정서에 기초한 첫 실천 조치가 됩니다. ITF 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합의를 준수해 상대방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 태권도 연맹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이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에 대한 서방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제한적이나마 외국인들과 북한 주민들이 접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650명의 외국인이 참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7일 올해 열린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한 자사 기자의 경험담을 실었습니다. 이 대회에 42km 풀코스를 달린 뉴욕타임스의 주례 롱맨 기자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이 평양 마라톤을 통해 잠시 열렸다며 마라톤 코스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한두 시간에서 네 시간까지 감시원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참가 외국인 선수들과 북한 주민들 간의 접촉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올해 출전한 외국인 선수들은 650명으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30여 개 나라 출신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점잖았지만 도로변의 살구꽃 사이에 늘어서서 외국인들과 손뼉을 맞추거나 손을 흔드는 등 선수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져서 외국인들과 손뼉을 맞추는데 더욱 열심을 내고 영어로 질문을 쏟아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몇 살입니까? 등을 영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한 선수는 젊은 북한 여성이 손에 입을 맞춘 뒤 이를 자신에게 불어 깜짝 놀랐고 미국인 선수는 북한인 여성이 교통 정리를 하다 자신에게 눈을 찡긋한 것 같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원반 던지기 프리스비 경기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은 당시보다 느슨하고 통제가 덜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양 마라톤 대회를 통해 북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드문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선수들은 세계 여느 마라톤 대회에서 볼 수 있는 이동 화장실 대신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 직원은 뉴욕타임스에 지난해 평양 마라톤 대회 때는 일부러 모든 화장실을 다 방문한 선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한 선수는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에 대해 조작된 것이면 어떤가, 그래도 기분 좋았다고 밝혔고 또 다른 선수는 모든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조작될 수는 없고 특히 어린이들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조작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일하는 한 외교관은 평양 마라톤은 작은 개방일 뿐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라면서도 2008년 뉴욕 필하모니 공연처럼 서로 간의 호기심이 따뜻함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당일인 12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한 고려 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레 씨는 외국인 선수들이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카커레 씨는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실제 실력보다 나쁜 성적을 거뒀다며 달리면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손뼉을 맞추는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USA Today 신문은 16일자 기사에서 이번 대회에 미국인이 100여 명 참가했다며 그들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 중서부 미주리주 출신의 패티 헌터 씨는 이 신문에 북한 주민들이 미국인들을 직접 보면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미국인들은 북한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같은 필요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일하는 3명의 미국인 동료들은 이번 마라톤 대회가 은둔의 왕국인 북한을 안전하고 흥미롭게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에이트킨 씨는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주민들과 관광 안내원들, 호텔과 식당에 북한인들과 접촉한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키오 씨는 지하철에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대화를 나눈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한 관광 안내원은 외국인 선수에게 당신과 내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17일 한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광복 70년 한국 외교의 나갈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이 화해 협력 하는데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광복 70년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의 강의가 한창인데요. 국제 정세 변화가 한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들과 탈냉전 후기, 그러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변 4개국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돌아보고 미래의 대북 외교 통일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정책 결정자들 또는 어떤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외교 통일 대북 전략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광복 70년을 맞아서 70년 동안의 어떤 국제 정치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를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네 나라의 한국에 대한 의도, 통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짚어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외교 전략, 대북 전략, 통일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윤영관 교수는 한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은 외교적 지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미일 중을 중심으로 하는 횡축 외교에 집중해 왔는데 동맹국인 미국과 인접국인 중국 사이에서 소극적 균형 외교가 아니라 동맹에 기반한 적극적 중첩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아세안, 인도로 뻗어가는 종축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통상 환경, 개발, 인권 등의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글로벌 외교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변국들에 비하면 아직 국력이 작고 그다음에 핵도 가지지 않은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고려해가지고 한미동맹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이 동맹의 성격이 방어적이면서도 좀 글로벌 이슈에 초점을 더 많이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주변국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중국과 같은 쪽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전 장관은 또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핵 경제 외교가 얽혀 있다면서 핵 미사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 추진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통일 전략은 이 같은 대북 전략의 기초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제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 설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강의는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통일 시민단체 협의회와 이종걸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는데요.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의 윤소년 상임 집행위원장의 얘기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 80개 단체가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그 협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특히나 이제는 그 G2라고 해서 중국이 세계 국제무대에 있어서는 역할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미동맹체제를 굳건히 하면서도 특히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정한 또 관계도 하고 이런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광복 70년과 또 70년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윤영관 전 장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나 또는 활동가들이 독거자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포럼의 이장희 상임대표는 최근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외교는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주체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균형외교, 협력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주변 국가들과 잘 화합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또 일본 미국 항상 주요한 이 나라들과도 끊임없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설득력 논리를 갖고 끊임없이 우호관계를 만들고 또 서로 공통된 공감 그리고 공통의 이익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한국의 국내외적인 우리의 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도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아무래도 남한보다는 북한 쪽에도 이렇게 뭐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북한이 의존하는 국가가 또 중국이고 중국이 또 북한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두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챙기려고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런 관계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포럼이나 이 토론을 가짐으로써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소신을 밝힐 수가 있고 합리적인 이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거죠.
한반도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작은 나라인데 아주 대국들 그것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들 네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유의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해안에서 또다시 난민선이 전복돼서 7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 핵시설 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 부자 200위 안에 들어간 중국인 수가 17명으로 작년 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된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리비아 해안에서 전복되는 참사가 발생해 7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탈리아 남페두사 섬에서 남쪽으로 193km 떨어진 리비아 인근 해안에서 18일 자정 무렵 발생했습니다. 당국자들은 28명을 구조하고 24구의 시신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백 명이 여전히 실종 중이어서요. 최악의 지중해 난민 해상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7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초 선박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인원이 원래 알려진 7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950명 정도라는 증언도 나와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난민선 방향으로 상선 한 척이 다가오자 난민들이 선박의 한쪽으로 동시에 움직이면서 배가 균형을 잃고 뒤집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중해에서 이 같은 난민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12일에는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지중해 해상에서 전복돼 약 4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난민선에는 55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 남동부 에게의 로데스 섬 앞에서 오늘 난민선이 조난을 당해서 적어도 3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떠나는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주로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입니다. 아프리카의 말리와 수단,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또 중동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국적자가 많습니다. 가난과 전쟁, 또 정치적 소요 등을 피해서 유럽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탄압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난민선의 출발지가 주로 리비아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리비아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선박을 타고 18시간 정도 항해하면 이탈리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국경정비대는 현재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난민의 수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엄청난 수네요.
네.
유럽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 주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안전장치가 없는 낡은 선박에 난민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승선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이주기구 IMO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여 명으로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 2천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다가 숨졌습니다.
이 난민선 참사가 잇따르자 국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 같은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유럽연합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문제에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은 오늘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방문 소식을 살펴볼까요?
네, 시 주석은 오늘 부인 펑유안 여사와 함께 이슬라마바드 인근의 라왈핀디의 누룩한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모두 나서 시 주석을 환대했는데요. 하자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과 나와즈 샤리프 총리, 카와자 아시프 국방장관, 라일 샤리프 육군참모총장 등 많은 내각 인사들이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시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은 2013년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처음이고요. 2006년 후진다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이 이번 파키스탄 방문길에 나서면서 형제 집을 가는 것과 같다 하며 강한 친밀감을 가시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전했는데요. 이처럼 시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파키스탄 방문에 나서면서 양국 간 우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파키스탄 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시 주석이 이번에 대규모 경제협력 보따리를 들고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시 주석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 중에 파키스탄 서부의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의 카스까지 3,000km를 도로와 철도로 잇는 경제회랑 건설 등 46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경제협력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해외 단일 국가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은 1차적으로 60여 개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280억 달러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위안급 41형 디젤 잠수함 8척을 40억 달러 내지 50억 달러에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방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 살펴보죠. 이란 군부가 핵시설 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군요.
네,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은 어제 국영방송을 통해 군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군사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모욕이라는 겁니다. 살람이 부사령관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것은 반역이자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구라도 핵사찰을 이야기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협상 합의 내용 중에 제재 해제 시점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은 이란이 그동안 군사시설에서 핵무기 관련 연구를 해온 만큼 수상한 장소를 IAEA가 모두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AEA가 나탄즈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물론 이란이 최근 가동한 모든 핵시설을 현대적 감시기술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 핵 위협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하메네이는 어제 이란군 고위 장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미국이 핵무기에 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란이 위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메네이는 오히려 위협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란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가 핵협상을 앞두고 강경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메네이는 핵협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핵협상 자체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하메네이는 모든 제재가 즉각 해제되지 않으면 최종 협상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 국무부는 또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핵협상이 곧 재개될 예정이죠?
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은 이달 초 나온 잠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데요.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핵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은 이달 2일 이란 핵합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양측은 이란이 핵개발 계획을 축소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최종 합의안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자 회담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양측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 부자 순위와 관련한 소식을 살펴보죠. 이 중국 부자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군요.
네, 미국의 경제 전문 미디어인 블룸버그가 세계 억만장자 200명을 집계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중국인 수가 17명으로 작년에 6명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마인 알리바바 그룹 회장과 부동산 기업인 완다 그룹의 왕젠닌 회장,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업체인 텐센트의 마와텅 회장과 중국판 구글 바이두의 리에농 회장 등 4명은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총 1039억 달러로 1년 만에 23%나 증가했습니다.
네,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 포함된 중국인 수가 크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중국의 증시가 폭등한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는 올 들어 32.5%나 올랐고요.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선전 증시는 무려 51%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부자들의 재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위 안에 대거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총 재산은 840억 달러로 2위에 오른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 회장보다 130억 달러 더 많았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인 워렌 버핏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이 3위에 올랐고요. 스페인 기업 사라의 아만쇼 오르테가 회장이 4위, 또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코 인더스트리즈의 찰스 코 회장이 5위에 올랐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81위로 유일하게 100위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200위 안에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두 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1분 1
1초가 빠르게 돌아가는 미국.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갈록의 정치인에서부터
We need a president, a leader who will stand up and say we will take the fight.
어린 아이까지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미국을 살아가는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진짜 미국의 모습을 찾아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미국은 지금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0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최저 7도, 최고 16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한때 비, 최저 3도, 최고 13도. 해주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8도, 최고 18도. 개성은 최저 6도, 최고 18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1도. 장진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8도. 해산 오전에 많은 구름 끼고 오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9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1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미터로 일겠으나 오후가 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표들이 오늘 뉴욕에서 미-유럽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TTIP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TTIP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TTIP가 체결되면 연간 천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정 반대론자들은 이 협정이 대기업체의 수익만 강화시키고 식품과 안전 기준은 낮아지며 각국 법에 우선하는 협정 내용으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독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TTIP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3%로 찬성 30%를 압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문 중 파키스탄 서부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카스까지 3,000km를 도로와 철도로 잇는 46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경제회랑 건설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위안급 41형 디젤 잠수함 8척을 4,50억 달러에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방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주석은 내일 파키스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뒤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둥회의 60주년을 맞아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엽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와 반둥회의 60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비동맹운동을 표방한 지난 1955년에 제1차 반둥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이 행사는 독립과 자주, 비동맹, 제3세계 협력 등 반둥회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의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106개 국가, 16개 참관국, 또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시칠리아 섬 해상에서 어제 침몰한 이민 선박 탑승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수색 작업에 한창입니다. 시리아 이민자들을 태운 이 선박에는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모두 98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비아 해상에서는 어제 또 다른 이민 선박이 침몰해 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어제 밤까지 28명을 구조하고 24구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들은 대부분 20m 해저에 가라앉은 선박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중해를 통한 이민길에 나섰다가 사망한 난민은 1,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9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오늘 유엔 차량이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의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소말리아 북부 푼틀랜드 지역의 가로에 마을에서 유엔 시설로 향하던 버스를 겨냥했다고 소말리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엔의 니케이 소말리아 특별대표는 인명 손실이 발생한 데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알샤바브가 최근 사흘간 국제기구를 겨냥해버린 세 번째 공격입니다. 알샤바브는 어제도 남부 레고 마을에 폭탄 공격을 가해 부룬디 출신의 아프리카연합평화유지군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북부 이르빌 주재 미국 영사관 앞에서 지난주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해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이라크 내 쿠르드족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안보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테러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용의자를 구금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영사관 인근 상가단지 앞에서 발생한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인터넷에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